작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지만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와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이 지붕, 거룩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놀라울이만큼 가정이 보존되고 행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를 앞서가잖아요. 행복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패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행복이 오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찾아오는 부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곧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가정은 보존되죠. 내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망가져요. 내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거룩하고 신선하고 유쾌한, 조금 표현하면 거룩한 쾌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양정기에 초청을 받고 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표어가 거룩함의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는 교회. 이런 표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가. 뭐, 계속 성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거룩함의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사야 11장 3절에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또 시편 2편에 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즐거워한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거룩함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거룩함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만약에 거룩함을 정말 맛본다면 이 인류 가운데 3분의 1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이죠. 더러움이란 추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예, 이게 술집 가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술집 가고 싶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것. 그 거룩함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거잖아요. 거룩함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 가지지만 그도 즐거움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디멘션이 있는 건데 거룩함의 즐거움을 누린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이며 가장 영원한 것은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세번 반복하는 속성은 거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이번에 강의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여인 룻, 또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보아스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전개가 되었죠. 첫날 나오미와 룻의 생애가 참 비극으로 시작하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또 젊은 룻은 과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비극의 스토리를 희극으로 만들어가는 이 역전의 드라마가 룻기의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드라마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죠.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제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 아, 이번에 이지연 목사님이 생각을 생각하다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교제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참 놀라운 표현을 쓰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신다. 그 춤은 환희의 춤이신데 환희의 춤을 추실 때 첫 번째 스텝은 스텝을 봤잖아요. 첫 번째 스텝은 슬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주실 때에 첫 번째 스토리는 주로 슬픔으로 시작한다. 때로 비극으로 시작한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물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전반부는 고난과 질병과 절망과 좌절 속에 시작하죠. 요셉 보세요. 팔려가잖아요. 버림받잖아요. 마지막 보면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한나 보세요. 분인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비극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아직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잘못했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곤란해요. 물론 질문이 되겠죠. 놀라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내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잘 될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나요? 근데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극히 가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도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겪을 때마다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나는 why me? 왜 내게?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신비틈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반응을 잘 보이는데 이 루시안 여인이 거룩한 선택을 하죠. 이게 좋은 반응을 보이죠. 그럼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선택할 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네,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리고 당장 유익을 주는 것보다도 영원한 선택을 하는 거죠. 영원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 자녀가 찾아와서 어머님 저 목사 될래요? 저 선교사 될래요? 그러면요 말리죠. 그건 아니라고.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사실 영원한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선택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뭐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선택할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루시란 여인이 선택을 잘했죠. 새로운 출발하죠. 새로운 출발하는데 이 루시란 여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는 직접 주시는 은혜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이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또는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앞서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그냥 아닥사스당 앞에 은혜를 입잖아요.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죠. 룻기에 보면 은혜란 말이 자주 반복이 돼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성신하십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헌신하십니까?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잘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 한때 교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높은 자인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낮은 자로 바꾸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생애 마지막에 갈수록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사도라고. 생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너무 멋있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지만 그는 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 해방했던 해방자요. 살인자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았던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겨내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나워져요. 예, 법이 나와요. 그러면 어려워요. 법은 중요하지만, 법은 중요해요.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다 모든 게 극복이 되죠.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법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싸움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법이에요. 법이요! 그러면 그 법이 움직여버려요. 슬픈 일입니다. 네, 법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새로운 법으로 들어왔잖아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 복음 아래로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교회가 양정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네, 너무 은혜스러워요.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르익었어요. 찬양이 무르익었어요. 찬양도 무르익어야 되거든요. 발효가 되는 거 아세요? 발효. 무르익었어요.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젊은 분도 찬양을 잘하긴 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평생 동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성을 부른 찬양은 달라요. 축하드려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네, 가슴 깊이 삼해드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룻이 이렇게 그런 고난 중에도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거죠. 뭐 나중에 그가 뭐 더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앞으로 더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룻은 달랐어요.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거룩한 만남을 갖잖아요. 거룩한 만남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기업 무르자란 말을 영어에 가서 찾아보시면 킨스맨 리디머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친족 구속자예요. 구속이란 단어와 대속이란 단어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냐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게 노예 시장이었는데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다. 또는 원주인에게 회복시켜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보면 이 구속의 대상이 세 종류예요. 하나는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해 줬어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땅인데 각 지파가 각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기업으로. 그래서 그 기업을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잠시 그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희년 전에라도 부득이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빚을 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 곧 기업 무릇자,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 빚값을 대신 지불하고 원래 친족에 돌려주는 것. 또 하나는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빚을 넘어져가지고 아들들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친족 가운데 반드시 친족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력자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가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친족이 돌려주는 것, 이걸 회복해주는 것, 이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돌려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주님 오셔서 피값을 지불하고 대신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걸 전가라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전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이중전가란 말을 쓰죠. 주님 오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원래 우리가 속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회복시켰죠. 그래서 창조의 사건보다 이 구속의 사건이 더 즐거운 거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면 정말 즐겁잖아요. 병도 아팠다 나아보세요. 정말 행복 놀랐고요. 사업도 옛날에 잃어버렸다 회복되잖아요. 너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구약에서는 보아스고 신약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과부를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업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땅도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각 지파, 뭐 레이 지파, 유다 지파, 뭐 시므온 지파가 있으면 그 지파별로 이렇게 대를 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종손입니다. 종손. 옛날 같으면 종손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제사를 다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종손이라는 거죠. 그처럼 이슬람 민족도 그렇게 종손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셋이라면 첫 번째 아들이 종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종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곧 이 기업 무릇자라고 그러죠. 회복하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첫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님의 아들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엘이란 제도라고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또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없는 채로 두 번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있으면 셋째 아들이 들어가서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형수에게 가서 씨를 받아서 첫 번째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종손을 이어줘야 되는 거죠. 이 제도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만 이해가 돼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연에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셋인데 셋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아들이 죽었는데 아직 후사가 없는 채로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죽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친족 가까운 순서대로 사촌이면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친족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건 책임이에요. 이건 의무예요.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게 위험한 거죠.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근데 어제 보았던 건 3장에 본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만났는데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기 원하는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아,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데 친족 가운데 나보다 한 사람이 더 빠른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 그 친족의 후사를 이어줄 책임을 다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땅만 사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렇게 하면서 데려있는 것은 별로 손해가 없지만 과부를 데려다가 먹여 살리면서 그것도 아들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자기 아들 아니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한 앞서간 한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죠. 자, 그 스토리예요. 자, 4장 1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전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1절. 그래도 4장은 전부 읽어야 돼요.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름이 아무개예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 여기 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이게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해 알게 하라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러되 내가 물으려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러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물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물러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뭐 물건 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물러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결혼 폐물을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럼 가장 친한 친족이 가서 물러오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돌려주세요. 물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갔다가 그 어려운 친족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무르다는 거예요.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그런 뜻이죠. 무르다. 뜻인데 redee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쓰지 않은 영어로도 잘 쓰지 않은 표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아스보다 앞선 한 사람이 땅을 물으라니까 오케이 그냥 물어보겠다. 근데 과부를 책임지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는 거죠. 쉽게 가면 책임을 회피한 증거를 삼는 건데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이 있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직면한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것을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며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직 증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니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임에 내가 오늘날 증인이 되느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십니다. 레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거든요. 내가 에브라스 유력하고 벨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유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베스모시 때문에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러 하느라.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 아내로 삼고 그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며 얘기하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느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나오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따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와, 놀라워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예요. 여기서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과부였는데 나오미가 아들이 없어요. 둘 다 죽었잖아요.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낳은 오벳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낳았다. 왜냐하면 곧 후대를 이을게 됐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후대를 잇게 된 그 오벳을 품에 안고 나오미가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계보가 놀라운 계보예요. 18절 보시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 이 놀라운 스토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적보에 나오죠. 적보에 나와요. 마태 1장 3절을 읽으면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고 조금 지나면 나아서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이잖아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와, 놀라운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이 루시라는 여인의 이 선택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왜 이 아무개는 이 루시라는 여인을 몰라봤을까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람 몰라본 거죠. 사람 알아봐야 돼요. 사람처럼 귀중한 게 없거든요.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집회하면서 양정교회가 참 좋았어요. 참 건강한 교회예요. 네, 와서 보니까요. 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성가대도 얼마나 잘하는지. 네, 유치원도 있고. 뭐 정말 중형 교회로서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또 목사님은 훌륭한 분을 모셨어요. 네, 여러분, 똑똑한 목사가 좋아요? 선한 목자가 좋아요? 네, 똑똑한 목사가 사고쳐요.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목회에서 알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를 알아봐요. 근데 정말 겸손하고 순수한 목사님이세요. 네. 또 얼굴도 아주 잘생기진 않았어요. 보통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면 좀 문제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딱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사모님은 좀 예쁘시긴 한데 사모님 좀 아프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장로님들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장로님들이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서수관 목사님을 선택하셨어요. 섣부르지 않으셨어요. 모든 절차를 잘 거치셨어요.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구속자 곧 이 보아스는 거룩한 사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과부를 데려왔잖아요. 그것도 모함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격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족이 되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역전시킨 거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오류를 만나든 간에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계속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역전의 드라마가. 세 가지로 가능했어요. 이 룻과 나오미가 믿음을 선택한 거죠. 믿으면 역전이 돼요. 두 번째 선택한 것은 그들이 견뎠어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유명한 국목수 가운데 니시오카 치네카츠라는 그런 국목수 가족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한번 집을 지으면 천년을 가요. 여러분, 천년을 가요. 양정교회는 지금 지은 지가 60몇 년 됐는데 진단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대요. 여러분, 10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양정교회는 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진단해 보니까 5년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지금 이 금복수가 지은 집은 1000년을 가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죠? 비밀이 있어요. 1000년 된 노후성을 쓰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자라온 나무를 쓰기 때문에 1000년을 가는 거예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신앙도 잘 견디셔야 돼요. 참 어렵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정교회 예수님께 뿌리 내리시고 양정교회 깊이 뿌리 내리세요. 여러분 나무도 너무 자주 옮겨 심으면 죽어요. 견실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오래가는 거예요. 견실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은혜잖아요. 은혜로 역전이 됐고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와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고요.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시는 작가세요. 저자세요. 저자. 여러분 책을 쓰면 저자잖아요. 제가 책을 썼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 책 저자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책을 내가 썼기 때문에. 여러분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요. 작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성품도 만들고 그 생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아주 뭐 한국은 드라마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요즘은 이제 드라마가 재밌으면 그 시청자들이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 주인공 아픈데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연락을 하면 그 작가가 PD와 상의를 해가지고 바꿔요. 그러니까 작가 마음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자를 울려라는 그런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참 여기는 경건해가지고 드라마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구나. 네, 여자를 울려. 제가 왜 봤냐면요. 아니 어떤 놈이 여자를 울리나 요즘 시대에. 너무 궁금했어요. 거기 나오는 배우 중 하나가 김정은이라는 배우예요. 북한 말고 여기 있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왜 스토리가 재밌냐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전에 마지막 다음엔 종 이게 끝나 마지막에 전에 자기 남자친구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 갱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쇠뭉치로 머리를 쳐버립니다. 갱단이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진짜 죽은 거예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쇠뭉치로 머리를 맞았으니 죽은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죠. 마지막에 작가 마음이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네, 작가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편집을 해주세요.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 생일을 보면요. 완전 역전의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 뭐죠? 거룩한 사랑이죠. 희생하는 사랑. 망가지는 사랑이 십자가를 사랑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해요.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보다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더 사랑하죠? 비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거룩한 사랑 때문이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 하나 마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한 아내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딸을 키우는데 딸이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키우는데 분식집을 하면서 딸을 키우는데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술학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날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꽃향으로 범벅이 된 그런 앞치마를 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딸이 올 시간인데 우산 안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산을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미술학원으로. 미술학원을 쳐가지고 우산을 쓰고 딸이 내려오라고. 나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그리고 문득 보니까 앞치마를 입은 채로 온 거죠. 꽃향이 묻어있고 더러워요. 내려오자는 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끄러운가 보다. 딸아이가 지금 청소년기라 부끄러운가 보다.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남편이 죽고 딸 하나 키우는데 내가 떡볶이집 하면서 딸 키우는데 부끄러운가 보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섭섭해서. 한 달쯤 지났어요. 미성원 원장이 연락 왔어요. 따님이 미술대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꼭 오셔야 돼요. 가봤더니 딸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림 보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우산을 받쳐 입고 손짓하는 그 자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앞치마를 입었는데 고추장으로 얼룩진 앞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그 아래 그림의 제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딸을 위해서 망가진 어머니의 모습. 우리 어머니의 모습.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망가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셨대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망가지시고 그리고 깨어지신 그리고 피를 흘린 그 사랑, 마치 딸 때문에 앞치마가 빨간 꽃이랑 얼룩졌던 그 모습을 보았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어머니의 사랑, 그 그림을 그리느라 구상하느라 내려오지 못했던 그 마음,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